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늦출 조짐을 보이자 세계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약 4%가량 오르며 일주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 산업평균 지수는 최근 닷새간 두 자릿수 하락 끝에 이날 619포인트가 올라 사상 세 번째 폭등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 증시는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지난 2주 동안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5.3% 급등한 채 장을 마감하면서 8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일본과 호주, 한국 증시도 약 1%씩 올랐으며 유럽 증시들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실업률 하락과 주택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장들이 금리 인상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중앙은행장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 사태는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하려던 구상에 제동을 가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군장성 200여 명이 미 의회에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상하 양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10년간 수십억 달러를 보장하는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안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통해 공개된 이 서한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신뢰할 수 없는 등 이번 합의가 검증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보유의 합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 지역 최악의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발칸 국가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어제 독일 동부 하이데나우시 난민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반이민 시위 사태와 관련해 난민을 대하는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행태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방문한 하이데나우 수용소에서는 지난주 신나치주의자들이 정부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미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재난 극복 기념 행사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 등을 딛고 일어선 뉴올리언스의 회복 노력과 미래 성장을 향한 잠재력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미리 공개한 연설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카트리나 재난 복구에 대해 뉴올리언스 시민들이 비극과 고난의 직면에 서로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9일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직격탄을 받아 시의 80% 이상이 침수됐습니다. 또 시속 280km의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 허리케인으로 1,800명이 사망하고 1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35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남겨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이던 방송기자 두 명을 총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같은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동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희생된 방송기자들과 WDBJ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함께 일했던 흑인 남성 베스터 플래네건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플래네건은 어제 오전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의 한 야외 공간에서 지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WDBJ사 소속 앨리슨 파커 기자와 애덤 워드 카메라 기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 법원이 테러 관련과 불법 국경 침범 혐의로 45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경을 넘은 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동조해 이에 참여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두 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달 초에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채소를 재배해 시식했던 미국인 우주인들의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우주인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먹고 자는지 동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채소를 재배해 시식했던 이 우주인들은 수도꼭지도 없는 우주정거장에서 어떻게 식수를 공급할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이 이 미국인 우주인들이 마시는 물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인상을 좀 찌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 달라질 겁니다. 우주정거장에 있는 미국인 우주인들은요, 자신들의 소변을 깨끗하게 재활용해서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던 미국인 우주인들의 반응, 맛있다였는데 소변을 재활용한 물을 마신 뒤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저 병에 든 생수 맛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속이 거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매우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걸러진 정화된 위생적인 물이라고 하네요. 소변이라는 생각이 거북한 것이지 정작 마시는 물은 인체에 전혀 거북하지 않은 깨끗한 물이라는 것이죠.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우주인들은요, 자신들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수분을 모아서 정수시켜 마시는데요. 땀, 입김, 소변, 목욕하고 난 물, 우주정거장에 타고 있는 동물의 소변까지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물이 1년에 한 6,00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 이 우주정거장에 탑승했던 한 우주인은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정수한 물은 집에서 마시는 물보다 더 깨끗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정거장에서 식수를 재활용하는 것은요, 자급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장기간 살아가는 우주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아침 기온 1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낮 최고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19도에서 26도, 신의주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3도 분포, 개성 구름의 양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17도에서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조지 존슨이 부릅니다. She Thinks I Still Care 골라봤습니다. She Thinks I Still Care Just because I ask a friend about her Just because I spoke her name somewhere Just because I rang her number by mistake today She thinks I still care Just because I haunt the same old places Where the memory of her lingers everywhere Just because I'm not the happy guy I used to be
she's happy thinking I still need her. Then let that silly notion bring her cheer. But how could she ever be so foolish? Oh, where would she get such an idea? Just because I ask a friend about her, just because I spoke her name somewhere, just because I saw her then went all to pieces, she thinks I still care. She thinks I still care.
News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예, 먼저 미국의 전직 장성 200여 명이 이란 핵 합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내년 대선 앞두고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똑똑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과 소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장성 200여 명이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예, 200여 명이나 되는 퇴역 군 고위장성들이 수요일 26일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이란과의 핵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서명한 이 서한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또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이런 합의는 이란을 더 위험한 나라로 만들고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란과의 핵 합의 과정은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6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은 거의 10년 넘게 지속된 문제였죠.
네.
예, 이를 둘러싸고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난 7월에 극적인 타결을 받는데요. 이란은 평화적인 용도로만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국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시설을 비롯해서 핵시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감시활동을 수용하게 되고요. 대신에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게 이 합의의 골자였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과의 핵 합의를 최대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는데요. 찬반 목소리가 꽤나 엇갈리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30여 명의 퇴역 장성들이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네.
예, 당시 서한에서 이들 전직 장성들은 이란 핵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네, 이번 서한과는 정반대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서한 때문에 이번에 퇴역 고위 장성들이 나선 거라고 합니다.
네.
예, 레온 에드니 퇴역 해군 제독은 이번 공개 서한 작성을 주도했는데요. 에드니 전 제독은 앞서 다른 군인들이 발표한 이 공개 서한을 읽어봤는데 이 설득력도 없고 도무지 동의할 수 없어서 동료 장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내기 몇 시간 전까지도 이 서명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만도 서명자 수가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다고요?
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정보 담당 부차관을 지냈던 윌리엄 보이킨 예비역 준장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미군과의 전투를 악마에 대항하는 기독교 전쟁으로 표현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네.
예, 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세코드 예비역 소장도 서명을 했는데요.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면은 미국이 적성국인 이란의 무기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게 돈을 대줬다는 논란이 불거져서 레이건 정부를 크게 흔들어놨던 사건입니다.
네.
예, 이번 서한에 서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에서 정부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란 핵 합의안이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죠.
예, 현재 미국 의회는 휴회 기간인데요. 의원들이 9월 초에 의회로 돌아오고 나면 60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9월 17일까지는 이를 승인이냐 부결이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네.
예,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한때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부결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 표는 확보돼 있습니까?
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요. 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현재까지 민주당 상원의원 46명 가운데 29명이 이 합의안 지지 의사를 밝혀서 이 무력화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34표에서 이 5표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번에 공개의 반대 서한을 제출한 이 퇴역 장성들도 이번 서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다만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요,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예, 이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은 공화당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인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는 지난 16일에 자신의 공식 선거 홈페이지에 이민 제도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네. 출생 시민권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민권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인데요. 이 속지주의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네.
예, 미국은 이 수정헌법 14조의 근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상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바로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런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산일이 다가온 다른 나라 여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자동으로 이 미국 국적을 얻게 되겠죠.
네.
예, 문제는 이 아기의 부모들이 돌아가지 않고 아기와 함께 이 불법으로 미국에 눌러앉는 경우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예, 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면 이 수정헌법 14조를 없애거나 이 바꿔야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면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를 다루기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설령 그렇게 돼서 수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론에 대해서 공화당 내 다른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예,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은 예,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화당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출생시민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고요.
네.
예, 또 쿠바 이민자이세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수정 헌법 14조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만 이 출생 시민권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반대한다던 제프시 후보가 앵커베이비라는 말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부시 후보가 지난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앵커 베이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앵커 베이비는 이 바다의 앵커, 그러니까 닻을 내리듯이 부모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뜻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이 미국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얻은 아기를 낮춰 쓴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민자 자녀들에게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부시 후보의 이런 앵커베이비 발언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인권운동가들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생기니까 부시 후보가 해명했었죠.
예, 부시 후보는 이 본인이 언급한 앵커 베이비는 일부 조직적인 사기를 지적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앵커 베이비는 중남미인들보다는 또 아시아인들이 더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부유한 아시아인들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해서 일명 출생 여행, 그러니까 원정 출산을 통해서 앵커 베이비를 양산한다고 말한 겁니다.
네.
실제로 올해 3월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불법 원정 출산을 제공한 조직이 적발돼서 수사당국이 단속에 나섰고요. 중국인 10명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아시아인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예,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단체들은 이 부시 후보가 아시아 이민자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앵커 베이비라고 한 발언을 철회하고 또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계 연방 의원인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과 또 주디 추 하원 의원도 즉각 논평을 내고 부시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 같은 당의 트럼프 후보도 부시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예, 이렇게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출생 시민권 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늘 쓰는 전기와 가스가요. 미래에는 사용 방식도 바뀌고 또 요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예, 저명한 에너지 연구기관인 럭키마운틴 연구소가 수요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똑똑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이 기기의 등장으로 일반 가정 에너지 사용 방식과 비용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정의 에너지 사용이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가요?
예, 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요구된 유연성 혹은 플래시 와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예, 쉽게 말해서 더 유연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이머, 그러니까 이 시간 설정기와 또 에너지 조절 장치 등이 등장하면서 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작업을 할 때 가장 적합할 때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기를 사용하는데 적합한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예,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 전기세가 시간 단위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네.
예, 보통 전기 회사들은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는 전기세를 많이 부과하고 또 한밤중 같이 전기를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전기세를 낮춥니다.
네.
예,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전자기기를 전기세가 가장 낮을 때 돌린다면 당연히 전기세가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기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이 가전기기에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 설정기가 부착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타이머가 부착된 세탁기를 산다면 전기세가 가장 낮은 시간대를 설정해서 해당 시간에만 이 세탁기가 작동하도록 입력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 세탁기에 옷을 넣어두고 빨래 시작 단추를 눌러놓으면 이 세탁기는 설정된 시간이 됐을 때 알아서 자동으로 빨래를 시작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보통 이 보고서는 가정에서 일을 시행하면 기기 설비 비용만 10%에서 15% 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전기세의 경우도 10%에서 40%까지는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요. 네. 예, 말 그대로 이 똑똑한 장치로 대표적인 것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시간대와 전기세에 맞춰 집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구글의 네스트라는 장치인데요. 이미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똑똑한 기능과 기기와 기능 등이 뭐 계속 선을 보이게 된다면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비용에 더 큰 변화가 생기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운튼 연구소 측은 이 새로운 방식에 관심만 가진다면 효율적인 이 에너지 사용이 결코 복잡하거나 또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조언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김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드릴까요?
네, 저 진행자께서는 허리케인이 뭔지 아시죠?
허리케인이라면은 대서양 서부의 카리브해나 멕시코 만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허리케인이잖아요. 종종 한반도나 이 한반도 주변 지역을 지나가는 태풍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는 8월 29일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본토에 상륙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당시 이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었죠.
네, 물적으로 또 인적으로 피해가 막심했었죠. 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주와 또 여기에 인접한 미시시피주를 지나가면서 1,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엄청났었는데요. 경제적 손실이 1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네. 10년이 지났는데요. 당시의 피해 지역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화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특히 이 큰 물을 피해서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참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그렇죠. 당시 허리케인이 몰고 온 강한 바람과 무더기 비탓에 물에 잠기는 지역이 많았는데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기상예보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서 허리케인이 온다면 미리미리 대피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데요. 당시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사실 뉴올리언스 시 같이 루이지애나주 안에서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평소에도 제방 같은 큰 물 방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
이 강력한 허리케인이 가져온 큰 물로 기존 방제 시설들이 그냥 아예 무너지거나 아니면 재기능을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죠.
네. 그런데 방제 시설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닥친 뒤에 관련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네.
일단 재해가 나면 맨 먼저 나서야 하는 지방정부하고 주정부가 초기에 멍하게 있다가 상황을 악화시켰고요. 또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정부도 처음에 손을 놓고 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이렇게 지역정부하고 연방정부가 함께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제때 구조되지 못했고요.
네.
도로가 쓸려나가고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이 마비되는 등 도시 기반시설들이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또 통신이 끊기고 의약품하고 구호품도 제때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한 겁니다.
네, 당시에 참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요. 특히 흑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맞습니다. 큰 물이 닥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지역이 바로 뉴올리언스시였는데요. 이곳에는 주로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당시 흑인들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종종 실패도 하지만 이런 실패를 교훈으로 해서 또 미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통해서 뼈저린 경험을 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를 했고요.
네.
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먼저 재해와 관련이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또 재해 대처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이라면 역시 FEMA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할 때 재구시를 못했던 FEMA의 권한과 기능을 크게 강화해서 앞으로 닥칠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체제에도 손을 봤는데요.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요.
네.
또 필요하면 연방정부가 처음부터 주도해서 재해에 대응하는 작업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참 이 10년이라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기고 간 피해를 복구하려고 그동안 약 10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또 다른 허리케인이 왔을 때 다시 큰 물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제방이나 펌프장 그리고 물막이 같은 재해 방지 시설을 새로 지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들을 전에 하고 같이 전처럼 그걸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보다 훨씬 방재 능력이 뛰어난 시설로 확충해서 지었습니다. 또 뉴올리언스시에서는 큰 물로 못 쓰게 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원상 복구시키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복구 작업 덕에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직 복구 작업의 결실을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무슨 말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던 흑인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 현지 정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이 시설 복구뿐 아니라 뭐 교육이나 공공보건 체계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뭐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이게 흑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또.
네, 이게 큰 물이 휩쓸고 간 뒤 복구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이래저래 살기는 좋아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집을 예로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싼 값에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었는데 이 복구 작업으로 새 건물이 들어선 뒤부터는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인종과 비교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흑인들에게는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된 복구 작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가난한 흑인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다른 인종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요,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허리케인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아서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뉴올리언스를 찾죠.
찾습니다. 네. 예, 예. 미국 시각으로 8월 27일이니까 목요일, 네, 뉴올리언스를 찾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려고 노력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알린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이 직면한 자연재해 하나로 지적하면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도 이 자리에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캐롤린 크루거가 부릅니다. You Call It Love 골라봤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 저희가 동부 매사추세츠주 다녀왔었죠?
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역사의 뿌리, 미국 독립운동의 태동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미국의 선조들이 제일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였고요.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게 된 단초가 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 보스턴 차 사건이 계기가 돼서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됐었죠.
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면서 또 하버드대학교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처럼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있는 곳이 또 매사추세츠주였습니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그럼 오늘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중북부에 있는 미시간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 미시간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미시간이라는 이름은 인디언 말로 많은 물이란 말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미시간주는 물이 많다. 미시간주는 삼면이 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도대체 호수가 얼마나 크길래 육지를 둘러쌀 수 있을까? 그렇다. 미시간주의 서쪽에는 미시간호가 자리 잡고 있다. 미시간호는 미국 5대 호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호수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미시간호보다 더 큰 휴런호를 만난다. 하지만 미시간주와 접하는 면적이 미시간호보다는 조금 적다. 대신에 아래쪽에는 이리호가 받쳐주고 있다. 북쪽에도 5대 호 가운데 하나인 슈피어리어 호수가 있다. 미셸 그리넬 미시간주 관광청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And Michigan is known as the Great Lakes State because four of the five Great Lakes border Michigan. We are essentially
미시간주는 5대 호주라고도 불립니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5개 호수 가운데 4개가 미시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호수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지층이 변하면서 미시간주는 지금 두 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남성이 미시간 호 둘레를 40일 동안 달려서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좀 갈까?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파도 치는 모습이 여기선 낯설지가 않다. 미시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지금 오른쪽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된다. 두 개의 반도 중 아래쪽 미시간주의 모습은 덩어리 장갑, 그것도 꼭 오른쪽 덩어리 장갑같이 귀여운 모습이다. If I should die across the sea on a peninsula, you can bury me. 봄철이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꽃 향기가 코를 찌르기도 한다. 사과꽃 향기다.
Our state flower is the apple blossom, and Michigan is one of the leading producers of apples.
미시간주의 꽃은 사과꽃이에요. 미시간은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꽃으로 사과꽃을 선정했습니다.
하얀 사과꽃이 활짝 핀 사과밭을 거닐다 보면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작은 새들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개똥쥐 빠귀라고도 부르는 로빈이라는 새다. 바로 미시간주의 새다.
And it was chosen as the state bird in 1931 and at the time it was said that it was the best known
1931년에 주의 새로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 미시간주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였고 잘 알려진 새였지요. 그래서 정해진 후 지금까지 로빈이 우리 주를 대표하는 새입니다.
미시간주는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26번째로 연방에 가입했다고 한다. 미셸 그리넬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So, Michigan reached statehood on January 26, 1837. Prior to that, Michigan
미시간주는 1837년 1월 26일에 미국의 2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치령, 준주였습니다. 처음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엔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광활한 이 지역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간의 영토 다툼이 벌어지는 바람에 연방 가입이 늦어졌습니다.
미시간주는 50개 주 가운데 면적은 11번째로 크다. 그리고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시다.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맞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들인 올스모빌이나 포드 자동차가 100년도 더 전에 이 디트로이트에 세워졌다.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이 컸다.
We are the automotiv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and in some cases of the world.
디트로이트 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수도, 어쩌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도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는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도 아주 발달한 곳이지요.
The decision to declare bankruptcy is an effort to restructure and
그렇게 잘 나가던 디트로이트 시는 하지만 2년 전 파산 선고를 선언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워낙 주, 아니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던 만큼 그 충격은 컸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막 다시 기지개를 펴는 중이다. 자동차 산업 말고 미시간주가 내세울 만한 것 또 뭐가 있을까? 다시 미셸 그리넬 홍보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And this is the majority of the world's fresh water is contained in these five great lakes.
미시간주를 둘러싼 호수물이 세계 담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호수가 얼마나 넓고 큰지 정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상어도 없고 짜지도 않은데 바다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주를 찾고 있으니까요.
연이 다른 주들처럼 농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시간주에서는 체리와 사과가 특히 많이 생산된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목재 산업이 발달해왔다. 최근 미시간주가 내세우고 있는 구호는 퓨어 미시간이다. 깨끗한 미시간이라는 말이다.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 미시간의 공기는 맑고 깨끗하다. 거기다 추운 지방 특유의 깨끗한 풍경도 미시간주의 자랑이다. 미셸 그리넬 홍보관의 이야기 들어보자.
It is just a beautiful state. Northern Michigan, the Upper Peninsula has these vast tracts of just untouched
정말
wilderness.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미시간주 북부에 있는 반도는 손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남쪽에 트레이버스라는 곳도 유명한데요. 미시간 호수 연안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미시간주도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겨울은 꽤나 추운데요. 특히 미시간 호수의 영향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서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영화 겨울왕국 같은 풍경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춥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네, 미시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미시간주가 배출한 유명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자동차의 제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이 포드가 뛰어난 인물인 건 그 당시에 최초로 이 조립 라인을 도입해서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요. 공장 근로자들에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임금을 배로 올려줘서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네. 미국의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도 미시간주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에디슨은 원래 고향이 오하이오주인데요. 하지만 이 7살 때 미시간으로 이사와 살아서 지금도 미시간주에 가면은 에디슨 발명품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제럴드 포드 제38대 대통령도 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나서 미시간에서 제2의 인생을 산 미시간이 낳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최근 이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암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도 함께 자주 거론됐었죠.
네.
예, 1970년대 말에 이 포드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다가 이 카터 전 대통령에게 패한일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고인이 된 포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가들의 평가는 후한 편은 아닙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시간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경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미시간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미시간주 모양과 함께 5대 호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미시간주는 두 개의 반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또 명물이라고 하죠.
예, 맥키나기라는 이름의 다리인데요.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보다 훨씬 더 깁니다.
네.
예, 세계에서는 세 번째, 서반구에서는 가장 긴 현수교로 미시간주 자동차 번호판이나 운전면허증에 그려져 있을 만큼 이 미시간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시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네소타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은석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ll se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you'll see, you'll se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Did you say 4 dozen eggs?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You'll see.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너 이따가 식료품에 가는 김에 달걀 네 줄만 사올 수 있니? 라고 하자 제가 깜짝 놀라며 Did you say 4 dozen eggs? 달걀 네 줄이라고 했어?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라고 했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You'll see.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You'll see. You'll se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Did you say 4 dozen eggs?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You'll see.
Today's expression is you'll. Y-O-U apostrophe L-L, you'll see, S-E-E, see, you'll see, you'll see. When you use the expression, you'll see to someone, you are telling that person to wait and see what will happen. You'll is a contraction of you will. You'll, Y-O-U apostrophe L-L, you'll는 you will. You will를 줄임말입니다.
You will see는 말 그대로 하면 무엇이 보일 겁니다 라는 뜻인데요. 두고 보면 알 거다 또는 내 말대로 될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식료품에 가는 김에 달걀 네 줄을 사오라고 부탁하자 제가 깜짝 놀라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가 You'll see, 두고 보면 알 거야 라고 했죠.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Don't worry, you'll see. Don't worry, you'll see.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 일단 좀 두고 보자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m sure you're going to do well on the test. You'll see. I'm sure you're going to do well on the test. You'll see. 라고 하면 너 분명히 시험 잘 볼 거야. 내 말대로 될 테니까 두고 봐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you'll see. You'll see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ince you'll be going to the grocery store later, can you pick up 4 dozen eggs for me?
Did you say 4 dozen eggs? Why do you need so many eggs?
You'll see.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use the expression, you'll see to someone, you are telling that person to wait and see what will happen. And remember that you'll is a contraction of you will. You'll see는 두고 보면 알 거다 또는 내 말대로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You'll, Y-O-U apostrophe L-L, you'll는 you will. You will를 줄임말입니다. You'll see. You'll see. You'll se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8월 27일 오늘
서울 장충 제관에서 열린 제7차 공일교체 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전두환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 해 전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열흘 전인 1980년 8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전두환은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적대의원 2,540명 가운데 2,524명의 찬성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의 잔여 임기를 마친 뒤 이듬해 1981년 2월 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한국 국회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이때부터 2년 동안 전두환은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9년 8월 27일 오늘
But Michael Johnson is going away. Away from this field he goes. And he's done it. He's got that world record.
미국의 육상 선수인 마이클 존슨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400m를 43초 18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록은 11년 만에 갱신된 남자 육상 400m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육상 종목 중 쉽게 깨지지 않는 것 중 하나인 이 남자 400m 세계 기록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리 에번스 선수가 43초 86으로 뛰어 첫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88년 미국의 버치 레이놀즈 선수가 400m를 43초 2구로 뛰어 종전의 기록을 0.57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1999년 오늘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종전의 세계 기록을 0.11초 단축한 43초 18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날 존슨이 세운 세계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